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 구절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 1번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주제로 이 시리즈가 진행된다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요즘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사건, 사고, 새로운 사실들, 새로운 정보들,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한편 혼란스럽고 한편 불안합니다. 내가 따라가지 못하고 나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 가운데 정작 중요한 사건 정보, 지식 못 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 또는 잘못된 가치, 잘못된 관점으로 보면 하나 유치원에서 동물원 견학을 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동물원에서 혹시 길을 잃을까봐 염려해서 선생님들에게 노란 깃발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동물원에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선생님 들고 있는 이 노란 깃발을 보고 잘 다녀야 한다 그랬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무사하게 동물원 견학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온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동물원에서 어떤 동물을 구경했니? 했더니 아이는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이유를 묻자 선생님 노란 깃발만 보고 있었다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란 깃발만 보고 다니느라고 동물원에 방문했음에도 동물 하나 보지 못하고 놓친 아이처럼 우리는 뭔가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사건으로 주목해야 되는 그런 것을 놓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것이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뉴스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뉴스. 저 여러분은 여기에 눈을 크게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듣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God is the sovereign of history.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다. 그분이 소유하신다. 운영하신다. 개입 간섭하신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에 필요한 엄청난 자원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역대상 29장 11절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 45장 12절에도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우주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요즘 제가 흥미롭게 연구라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 영역이 양자역학하고 양자컴퓨터예요.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껴서 이런저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얼마나 거대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는가, 그런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거대한 우주도, 그리고 우리 몸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라는 것이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나의 창조이다. 내가 만든 것이며 이 모두의 주관자, 소유자, 운영자, 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구절에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게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제시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하게 된 존재라는 이 확신은 그 개인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막연하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를 믿으면서 견뎌나갑니다.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의견과 주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내가 보기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옳은 길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 삶을 추구하죠. 잘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때에는 21장 25절에는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마다 21장 25절은 사람이 각기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합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 도덕적인 혼란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쳐버리고 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살면 도덕적인 사회적인 혼란은 반드시 펼쳐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잘 아는 레위인 첩 사건도 이때 발생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둡니다.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합니다. 그 친정집까지 이 남편이 찾아 나서고 첩을 데리고 돌아오던 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그때 그의 첩이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강간을 당한 뒤에 새벽에 목숨이 끊어집니다. 이에 격분한 남편들은 레위 사람이 첩의 시체를 12토막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보내죠. 분노해서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발칵 뒤집힙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베냐민 지파에게 책임을 묻는데 베냐민 지파가 복종하지 않습니다.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전체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한 지파를 한 나라 한 동족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을 일으킨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벌을 주기로 작정하고 군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1차전에서 연합 군대가 패배합니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2차전에서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같은 동족 내에서요. 4만 명이 죽어요. 3차전에 마침내 베냐민 지파를 응징해서 2만 5천 100 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이 죽는데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몇 명이 남는가? 600명, 남자 600명이 남아요. 한 지파를 거의 모살시키고 600명 남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분노와 불의와 복수심이 발전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정착하게 하신 약속의 땅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일이 벌어졌을까?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밀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밀어내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저는 가끔 이 영화를 한 번씩 봅니다. 2010년에 나온 영화 The Book of Eli. The Book of Eli. 일라이의 책이란 제목인데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배경은 인류 문명이 어떤 대재앙에 의해서 문명이 붕괴된 아주 암울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일라이 혼자 미 대륙을 횡단하죠. 큰 책 하나를 이제 보따리에 싸서 소중히 간직한 채 백팩에 메고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 이동합니다. 몇 년간, 몇십 년간 이렇게 이동을 해요. 싸움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행 중에 어느 황량한 지역에 들어서는데 그 지역의 지배자가 빌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잔혹한 성격의 이 카네기는 어떤 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글도 읽을 줄 모르는 그 부하들을 시켜서 약탈을 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약탈을 하고 꼭 거기서 책을 가져오게 해요. 어떤 책을. 닥치는 대로 책을 모아드리는 사람인데 그가 일라이가 자신이 찾고 있던 그 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구상에서 성경책이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책. 그래서 일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 중이었던 것이죠. 대재앙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악당 지배자인 빌 카네기가 성경을 필요로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경책이 필요로 했을까요? 영화에는 그 빌 카네기가 부하들을 따그치면서 이런 말을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건 단순한 책이 아니야. 그건 바로 무기야. 사람들은 그 책에서 나오는 말대로 움직일 거야. 이전에도 그랬고 또 그렇게 될 거야. 그 책만 있으면 돼. 빌 카네기는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책으로 믿고 그가 지배하는 세계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책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어요. 물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의 질서 아래 통합하려고 한 잘못된 동기이긴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눈을 뜬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쯔바 하셔마임이란 표현인데 쯔바 하셔마임 1차적으로는 우주 공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갤럭시들의 일사불란한 질서정연한 그 배치를 쯔바 하셔마임이라고 그래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 보지 않는 그러한 천상의 영적 존재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루어 질서에게 배열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쯔바 하셔마임에게 내가 명령하였노라 할 때는 무한한 우주 공간을 조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공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곳곳에 해와 달은 물론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별 하나를 우리가 갤럭시라고 그래요. 갤럭시. 갤럭시 하나 안에 천억 개 정도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갤럭시가 지금 현재 밝혀지고 한 2천억 개 정도, 이러한 갤럭시가. 이러한 갤럭시들을 제자리에 배치되도록 명령을 내리신 분, 하늘을 펴고 공간을 만든 거죠. 스페이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별들을, 성단을, 컨스텔레이션, 이러한 것들을 크던 갤럭시들이 이러한 별들, 저러한 별들. 여러분, 과학을 조금이라도 강의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퀘이샤라고 하는 이제 블랙홀 근처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태양이 너무 밝잖아요. 태양이 너무 밝은데 이 태양빛보다 이 퀘이샤, 블랙홀 근처에 있는 이 퀘이샤는 그걸 빨아들이면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밝음을 형성하는데요. 태양보다 더 밝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퀘이샤에 700조 배 밝기가. 태양 밝기의 700조 배. 아니, 이런 차원이 있다고? 근데 빛이신 하나님의 크리에이션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 만물 공간에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20년 가운데 와, 이 거대한 우주 공간뿐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거대한 세계, 그리고 너무 작은 미생물의 세계, 그리고 땅에 뭐라고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기 때문에. 거대한 것을 보거나 작은 것을 보거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거나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심령 가운데 안전을 느껴요. 그렇다면 나는 괜찮다. 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성공이다. 성공이다. 아프리카는 거대한 대륙이에요. 북쪽에는 3분의 1 정도가 사하라 사막인데 남쪽에도 사막지대예요. 남아프리카 같은 데는 사막지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살만한 공간이죠. 그런데 남아프리카에서 서쪽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나미비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나미비아. 모래로 이루어진 그 언덕이나 산을 우리는 샌드 듀운, 사구라고 해요. 모래 사구. 모래, 사막 모래로 쭉 펼쳐진 곳이 나미비아 그러니까 그 대서양 그 연안에 있잖아요. 500km 정도가 계속 모래 언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사람이 살겠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럼 다른 벌레들은요. 벌레들도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없으면 지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살아가지 못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수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선인장마저도 수분이 있어야 돼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사막 딱정벌레라고 있습니다. 데저트 비트. 메마른 사막이라는 이 극한 환경에서 이 사막 딱정벌레는 어떻게 물을 얻을까? 영상을 잠시 한번 보죠. 물을 어떻게 얻을까?
아프리카 남단, 남미부 사막에는 사막 딱정벌레가 산다. 연간 방수량이 1.5cm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이 딱정벌레는 안개빛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45도 각도로 서서 물방울을 모은다. 날개 껍질은 친수성 구조라서 작은 물알갱이를 잘 들러붙게 하고 물방울이 커지면 아래로 흘러내리게 해서 마신다.
영어권에서 만든 영상을 보니까 이 딱정벌레 등껍질에 대한 어떤 좀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등껍질이 특수해요. 안개가 닿으면은 물방울이 잘 달라붙게 되어 있고요. 재질 자체가 등껍질이.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한 미세 돌기가 되어 있는데, 둥근 이쪽은 물이 바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고래를 타고는 물이 그게 몰릴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모습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이 딱정벌레는 모래 언덕에서 이 시간이 되면 기어 나와서 아까처럼 앞발을 앞으로 하고 뒷발을 이렇게 세워서 거꾸로 해서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습기를 이슬 맺히게 하죠. 안개가 자기 몸에 달라붙도록. 그래서 하루 분량의 수분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낮이 되면 바로 햇볕이 내리쬐기 때문에 사막 바람이 습기를 확 말려버려서 더 이상은 안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딱정벌레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안개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몸을 지켜드는 것.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딱정벌레 등껍질에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거대한 대륙과 사막과 바다를 만드신 분, 그리고 이 거대한 황량한 이 사막에 극한의 땅에서 살아가는 작은 벌레 몸에 이슬이 맺히도록 해서 생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땅을 만드실 때 사막 딱정벌레의 존재까지도 미리 배려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안전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의 틀은 일정한 기간이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빠져서 다시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만 자랍니다. 모든 동물의 틀은요. 모든 동물의 틀이 계속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동물들은 그것을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재밌는 사실은 오직 사람의 수염과 머리 틀만 계속 자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설계하셨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머리를 자르거나 모양을 다듬거나 나름대로의 미용이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 하나까지, 털 하나까지 다른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여서 배려하셨다면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온 우주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인가 아니면 거대한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낸 우연적인 진화인가, 이 질문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 확신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우리에게 다르게 형성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되었을 텐데, 우리가 무의미한 우연의 결과로 존재하고 있다면 죽으면 무로 돌아가겠죠.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과 온 우주를 그리고 나를 만드신 존재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면 심각해지는 거죠. 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크게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확실히 생명처럼 믿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큰 1번,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기준이 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아, 우연의 결과물이구나. 우연의 결과물인데 목표와 가치가 있다고요? 우연이 존재해요, 그냥. 우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목표와 가치가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회의감, 무력감이 생기고 삶의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져요. 사람은 진정한 어떤 그 행복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성취하는 과정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 은퇴하게 되면은 갑자기 늙기 시작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만족감과 목표를 향한 성취에 대한 무언가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우연히 발생한 몸인데 뭐라고 하는 이 생각은 자존감 저하는 물론이고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지면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이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도덕 기준에 부재가 있겠죠. 그래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사사시대처럼 주관적인 생각이 개인을 지배하겠죠. 그러면은 그 주관적인 생각들의 그 충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적인 도덕 기준 대신에 도덕적 상대주의로. 성경은 우리 시대에 펼쳐질 이 사회상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2700년 전에 이사야 5장 20절에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이 악은 누구 기준에서 악일까요? 각각 개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속에 내 옳은 대로 판단하면 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데 선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흑암을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데.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 그러한 사회상을 예언적으로 이사야는 예측해 놓았습니다. 이때 강자, 힘을 가진 자,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이 있겠죠. 어떻게 이야기하면서요?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몰아내면.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세 번째, 죽음과 삶의 고통에 대한 공포가 아주 커집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인간이 느끼는 공포 중에 하나거든요. 유한한 삶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지? 불안감과 절망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가치가 상실이 되고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면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현재 삶도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크게 공감합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든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그 가운데 상실하는 가치는, 삶의 가치는 큽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한, 질병이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죽음 앞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동일한 챕터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사망은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예요. 근데 죽음 이유를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임을 아는 한 사람의 위대한 외침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발견한 은혜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은 저와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가끔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확신하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때 나를 지배했던 그것을 깡그리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개구리처럼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가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지성인이나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접한 어떤 내용이 매튜 프란시스 페리스라고 하는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예요. 지금 75세인데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기도 해요. 가끔 이 사람 얼굴을 보일 겁니다. 영국 쪽의 뉴스를 자주 접하는 사람들. 매튜 프란시스 페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철저하게 75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의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세계관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신론자 아닙니까? 언젠가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을 지구로 보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인류를 위한 뚜렷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직접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서 권면을 듣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환희에 가득한 영광스러운 내세, 즉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장한다.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들이여, 내가 이것을 믿거나 아니면 10분의 1이라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당장 직장을 그만둘 것이다. 집을 팔고 재산을 버릴 것이며 나의 지인들을 다 작별할 것이다.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에 불타올라 알게 된 진리를 실천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했어요. I am unable to understand how anyone who believed what is written in the Bible could choose to spend his waking hours in any other endeavor.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깨어있는 시간을 다른 일에 쓸 수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진리라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무신론자 정치 저널리스트의 이 뼈 때리는 말,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확신합니다. 어떤 사건과 뉴스보다도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뉴스 속보가 계속 브레이킹 뉴스 하고 뜨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건.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대단한 뉴스를, 이 속보를 가지고 아침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함께 고민하고 또 짚어나갈 텐데 이 시리즈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이사야 45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 명령하였노라 하신 이 진리가 팩트인 것을 압니다. 이 주님을 우리 삶의 큰 사건으로 매일매일에 붙잡아야 되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건으로 뉴스로 주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